에스겔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2장 말씀에 이어서 3장에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1절에 어제처럼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가지고요, 그것을 먹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주의 말씀 전하라, 주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정말로 이 말씀을 실제의 음식을 먹는 듯한 과정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먹이시는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 주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2절, 3절에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장면은 진짜 실제로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먹고 있는 장면. 여러분 이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 삶에서의 힘과 능력의 근원으로서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살며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들이 삶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힘입니다. 말씀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말씀을 내가 읽고 들음으로 또 가까이 함으로 내 속에 둠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로 삶에서 힘을 얻는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에스겔이 오늘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담긴 말씀, 주님이 이 말씀을 친히 먹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먹으니 에스겔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달기가 꿀 같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느껴지고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제 말씀과 연결하여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이 두루마리,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 어제 살펴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2장 10절 마지막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성경 1이 기록합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지금 먹은 말씀 어떠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먹었는데도 에스겔이 어떻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꿀과 같이 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주되게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게 들렸을 때에 그것이 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폐부를 찌르고 내 고통의 경도를 지금보다 더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이 어떻게 달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과 순종과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고통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이것이 답니다, 꿀처럼 그렇게 내게 소중하고 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만나 뵈왔기 때문입니다. 주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와는 너무나도 상관있는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1장, 2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에스겔이 주님을 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보좌를 보았고요, 그의 모습을 배웠고요, 그를 수종두는 그룹들도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몸소하여서 그 앞에서 거부할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주어진다 하여도 그는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설령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개인의 삶을 아프고 찌르는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본 하나님, 인정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됐기 때문에 그는 기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면은요, 아무리 험한 말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성경 이리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고통과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말씀이 내게 기쁨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주님과 형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요, 우리 영혼은 기꺼이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선 내가 들을 만한 말씀만 필터링하고 그것 다음에 귀에 들리는 편한 말씀만 그리 듣고 가려서 그렇게 읽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도요, 들을 때 읽을 때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의 단계적인 받아들임과 영적인 성장에 대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그러한 단계들이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유년기를 지난 자들은요,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내 가운데 주어진다 하더라도 올곧게 듣는 믿음의 성장들과 깊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약한 말씀 듣겠습니까? 언제까지 연하고 부드러운 말씀만 먹고 그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까? 말씀 설교할 때에 내 마음에 패부찌르는 것은 그렇게 막아내고 버려버리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기쁨되는 말씀들만 가려듣는 인생 되어서는 여러분, 우리 주의 사명 감당할 수도 없고 주의 온전한 은혜와 회복 우리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십시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날마다 더해가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야 하고요. 주를 붙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건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그래서 1장, 2장에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고통과 억눌림의 그러한 징계의 말씀이지만 그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 없었다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이며 그가 이스라엘로 나아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반드시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주는 은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이 말씀을 중심에 놓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이제 보내겠노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다시금 확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이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것 아니다. 네가 어려운 말을 배워서 복음을 전하고 나의 말을 전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동족에게 내가 지금 보내노라 라고 그렇게 확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정말로 영적인 바닥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냉정한 시선이, 냉정한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너의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에스겔 너를 이방으로 보냈더라면 이방에 있는 족속들이 너의 말을 훨씬 더 잘 들었을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네가 가야 할 곳, 네가 만나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를 이방으로 보내서 이방 족속에게 말씀 선포케 했더라면 너에게 더 많은 영적인 열매가 있었을 테지만 너의 갈 곳은 그곳이 아니라 어디란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요,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7절에 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아멘. 그들 너의 말 안 들을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목이 고든 민족인데 너의 말 듣겠느냐. 그런데 그것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를 멸시하기 때문에 나의 말 듣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리 평가하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에스겔서에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직전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말씀 6장 9절에서 주님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 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입니다. 누구보다 엉망이라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이방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보다 엉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문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먼저 가진 자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이루어내지 못하면, 지켜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오래된 신앙생활에 그 연륜을 가진 것도 아무런 소용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확장으로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바른 길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내 안에 중심에 두어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믿음과 내 안에 있는 온전한 신앙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놓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선지자들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자들이 없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적인 신앙은 여타 이방 족속들보다 못한다. 오늘 하나님 그리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때껏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 지켜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을 온전히 내가 지켜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만족하지.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때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비춰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조차 사라진 우리네 인생 되지 않기를 위하여 여러분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남유다를 향한 이러한 평가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애쓰고 노력하며 내 삶의 안팎을 그렇게 되돌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겔 보냄을 받습니다. 마음이 굳고 목이 고든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냉소적인 시선으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요. 결국 그 에스겔을 이방족 속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구원하셔야 할 약속하신 사람들에게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을 다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방황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절대적으로 놓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을 내 안에 두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험한 말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주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네 인생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대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품고 주님 보내신 곳이 어디로든지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명 주시든지 그 사명 감당함으로 주의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 사명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십니다. 실제의 음식을 먹이시는 것처럼 그리 먹이십니다. 그 말씀 실제로 먹는 것처럼 주신 이유, 정말로 실제의 삶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에서 말씀이 나에게 이러한 힘과 능력을 주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겔은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서 보니 애가와 애곡과 징계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2장 10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슬픔과 고통의 말씀이 그 가운데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았다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아버지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님과의 그 일대일의 경험적인 교제 속에서 그는 어떠한 말씀이 자기 가운데에 이렇게 내리던지 에스겔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한 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그 깊은 믿음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모두 품어내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아버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있게 하시고 주의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고 또 어떠한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말씀과 그 사명 받아 누려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 당신이 선택하시는 자들을 끝끝내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 인내와 열심이 오늘을 사는 우리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되돌켜야 할 것들은 아버지의 속히 회개케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낼 것들은 더욱더 힘을 내게 하셔서 주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사명자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전심을 다하여 구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원하는 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많은 우리 성도들과 교우들이 있으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새로운 치료의 과정을 시작하는 또한 아버지의 준비하고 있는 이들 있으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서도 또한 기도 제목 내놓은 이들 있으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자 되시는 또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